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에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목표를 알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몸을 세우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고 또 그 진정한 목표를 알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는데 그 진정한 목표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목표가 아닌 일반적인 목표가 뭘까요? 세상적인 목표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세상 사람들 혹은 신앙이 좀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갖는 목표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세워서 내 이름을 남기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가 혹은 내 뭔가 이 헌신이 들어가 내 발자취가 남겨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혹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세우려는 목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또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워놔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 이런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권유하고 또 부탁하는 걸 이게 딱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럼 그걸 같이 하시죠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목표 이건 정말 진실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표죠. 성도가 되는 목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 시대에 내가 보험 하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보험 하나 들어두자. 그래서 내가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자. 그러면 그래서 성도가 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목표예요. 또는 교회 다녀서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서 주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거기서 주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럼 또 그것도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갖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들에 집착하고 그 목표에 몰입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진정한 목표 이 얘기는 우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읍시다. 하,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지금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지. 그리고서 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또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 얘기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면 그게 추상이 아닙니다. 그게 구체적이 돼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목표, 성도가 되는 목표, 그 진실되고 정말 진정한 목표, 그 목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걸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십니다. 혹은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보지 못하던 혹은 듣지 못하던 그분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눈앞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있냐면 무단횡단을 경고하는 글자예요. 뭐라고 플랜카드 했냐면 듣고서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건너가려고 하는 곳이 건너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야, 소름 돋지 않으세요? 당신이 건너가려고 하는 곳이 건너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란 말입니까? 저승 가는 거예요. 건너편 가려다가 저승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 곳곳에 주님을 만날 길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길이 보입니다. 위태한 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길이 보여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길로 가게 되면 그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주님 만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원치 않게 주님 만날 위험. 어쨌든 늙어 죽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병으로 떠나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만남은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드리는데 교회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교회를 뭐 건물을 갖다가 드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죠. 교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가 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떤 의미로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럴 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건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혹은 물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것, 여기서 했던 것,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한 것을 보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뜻을 드러내십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했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저는 세상에 이 명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보고 그럴싸하지만 무엇에 칭찬하시겠습니까? 네가 왜 하나님의 전을 너의 사리사욕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책망하시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네가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했으니 참 수고했다. 하나님이 여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은 나랑은 조금 이게 거리가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왜 교회를 다녔느냐? 왜 예배를 드렸느냐? 왜 헌금을 했느냐? 왜 수련회를 갔느냐? 왜 기도회를 참석했느냐? 왜 성경을 읽었느냐? 이유가 뭐냐? 아, 그렇게 하면 상품 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안 하면 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요. 아, 그렇게 하면 뭔가 나를 존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마음의 그 뜻인데 그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게 드러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하겠어요.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가는 이유가 제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제가 너무 믿음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좀 가져보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제 마음이 합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해서 제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가 나의 모든 가르침에 따르려고 했으니 너가 참 잘했다. 그럼 그게 칭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포장일 뿐이에요.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게 될 때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리 경연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TV나 혹은 뉴스나 혹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자주 나타납니다. 요리 경연대회. 요리 경연대회는 누가 참석하느냐 하니까 조리학과 출신 혹은 웬만큼 요리한다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 팀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식, 양식, 뭐 혼합식, 퓨전 요리 뭐 하여튼 경연하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경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딱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보기에 너무 그럴듯해요. 아 거기에 뭐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예쁘게 하여튼 음식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등으로 합시다 하는 요리 경연대회 보셨습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아 음식 잘 만들어 뭐 모형 요리 만들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겠어요? 맛을 본단 말이에요. 맛을 봐요.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요. 맛. 그럼 맛은 겉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고명 얹고 뭐 아름답게 꾸미고 이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맛은 숨길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맛은 그건 애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재료를 사다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불에 어떻게 데우는가, 그걸 어떻게 양념했는가 그 속에서부터 아주 깊이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맛보시는지 아세요? 저도 본 거 보면 숟가락으로 한 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거 가지고 맛을 알겠나? 그거 먹어서 맛을 알겠나? 조금 먹어요, 조금.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 다 먹으면 배불러서 이거 심사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한 숟가락. 요만큼. 근데 그것만 보면 심사위원은 다 알아요. 이 혀가 아주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속에 이 혀의 느낌과 그 감촉과 그리고 그 많은 감각들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맛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맛이 너무 좋은 맛이 있어요. 사람 정말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맛이 있다. 보통 사람의 맛이 있다가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볼 때 진짜 맛이 있다 하면 그럼 진짜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요. 가상적으로 먹었는데 우약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음식을 만드는데 한 입을 먹는 순간 도저히 입에 담아서 뱉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뭘로 만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가 어토로는 덕지덕지 뭐 발라붙이고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맛을 본다고 했어요. 그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딱 맛을 우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수치스럽게 생각을 안 하게 될 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자를 그렇게 때리고 구타하고 인분을 먹이고 그래서 구속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서울의 유명한 교회예요. 아,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뇌물을 받아서 또 구속된 어떤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도 기독교인이에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 했더니 또 그 교회예요. 이야. 그런데 또 성추행을 하고 물을 일으킨 사람이 또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녔더니 또 그 교회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쫙 리스트 그 교회 출신들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쫙 했는데 정말 아주 욕지게 토할 것 같더라고. 우약하게 된 거. 도대체 그 교회는 뭘 가리키는 거야? 도대체 그 성도들은 무슨 말씀을 듣는 겁니까? 자기의 사유사욕을 위해서는 예, 남을 그렇게 짓밟고 범법을 행하고 악을 행해도 그래도 다 괜찮은 걸로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그 교회가 건물은 으리으리하고 그리고 성도는 뭐 으리으리하고 그리고 그 뭐 했던 것들은 으리으리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어떤 맛이겠습니까? 어떤 맛이겠어요? 참을 수 없는 맛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또 예배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이었다면 그러면 그 맛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정말 사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 하나님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검토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에 이렇게 돼 있고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실 텐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노력하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싫어해요. 어느 음식점이 있는데 이 음식점이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소금을 안 넣어요. 가상적으로. 실제로 그런 음식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안 좋은 것들은 또 뺍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죠?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하고 그런 메뉴를 개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 것 같은데 물론 달려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망해요. 그럼 망해요. 입맛을 잡아야지. 관심을 끌어야지. 이윤을 쟁취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걸 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시간과 정성을 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왜 건강을 챙기세요? 당신은 입맛만 챙기세요. 내 입에만 맞으면 됩니다. 내 뱃속에서 들어가서 그게 뭐가 되든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외면한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뭔가 하나의 방식을 사용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리고 또 뭔가 어떤 하나의 이 방향성을 설정할 때 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까? 그리고 또 아, 그렇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괴로워요. 그런 고민 안 하고 아 일단은 좀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뭔가 이 예? 원하는 걸로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고민 속에서 아, 이걸 더 의미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리타분해지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지금도 재미가 없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도 재미가 없잖아요. 잘 되는 비법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내가 휘어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발전, 그리스도를 담천 도대체 몇 주째 얘기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지루해. 노래도 좀 하고 목사님이 예? 하다가 노래도 좀 하고 좀 동영상도 좀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 그런데 그게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 당대에 가장 열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영성이 있고 신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3절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희에게나 이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듣는 사람 너희 고린도 교인 다른 사람에게나 이건 다른 성도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의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 근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받는 건 뭐냐면 판단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헬라어로 판단받는다라는 것은 아나크리노라는 건데 이건 조사하다, 살펴보다, 의문을 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조사하기 시작해요.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거 지금 저래도 되나? 저게 지금 옳은 것일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바울이 괴팍하고 그리고 고집불통이고 도대체 세상을 용납하지 않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뒤에 나와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런 게 전혀 그 시대의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동성애가 지금 왜 미국에서는 법안으로 채택되고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데 지금 동성애 지금 어떻게 할 때입니까? 지금 자유연애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의 순결을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 때겠습니까?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리고 관심사가 주어졌는데 왜 하나님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가 판단받고 조사받고 의문을 받을 때 그는 환영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바울이 해주는 말에 전적으로 100% 다 신뢰하며 그리고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판단받고 때로는 배척당하고 때로는 부정당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아주 정말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세운다는 것 그리스도 닮은 성도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 자연히 바라보게 되고 사람 의식하게 되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이제 그걸 하는 거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렵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며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면서 그것을 견뎌낼 때 이겨낼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누군들 교회의 비리와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어떤 한계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들 사라지게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지길 바라죠. 다 우리나라가 깨끗하길 바라고 다 우리나라가 정직하길 되길 바라는 것처럼 교회도 온전해지길 바라고 또 성도도 더 성숙해지길 바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가 잔잔하게 파도만 지나가는 파도 없는 잔잔한 바다를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견뎌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건 정치적인 어려움이건 인간적인 어려움이든 이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를 견뎌내는 여동치는 파도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판단받기만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이 그게 누구를 닮았어요? 그것이 누구를 닮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몸을 형상하는 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그 어려움 속에 흔들리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괴로운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 안정될 때, 뭔가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 불 때, 비가 내리칠 때, 그리고 폭풍우가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를 알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양들이 원하는 건 때로는 푸른 초원이 아니었습니까? 그 양들이 원하는 건 때로는 먹을 여물이 아니었습니까? 그 양들이 원하는 건 때로는 안락한 집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채워주는 선한 목자, 그것을 양들은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치심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교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모든 기적에 열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완악함이 있고 그들의 패역함이 있고 예수님의 이 귀함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숨에 버려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양들에 의해서, 늑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환영, 사람들의 환호, 이런 거랑은 주님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양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왜 선한 목자가 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비록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실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주님은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그 죄를 져야만 하는데 그 죄를 짓는 그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 제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에 오셔서 그 당대의 모든 멸시를 받으시고 모든 부정을 받으시고 모든 비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두 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리를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라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성도라는 삶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개인전으로 하는 하나의 요리에 내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요리에 교회로서의 삶이라는 요리에 그리스도의 그 맛이 풍긴다면 그리스도의 맛이 있다면 그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겉으로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의 맛이 중요한 그걸 왜 했습니까?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왜 구원 받으려고 합니까?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오늘은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닮고 싶어서요. 진정한 목표를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칭찬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70주년을 맞아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의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어요. 그 날의 주인공은 뭐냐면 박상철 씨라는 분입니다. 가봉에 태권도 사범으로 갔다가 경호실장이 갔어요. 대통령 경호실장. 근데 30년 전에 가서 한 번도 한국을 돌아오지 못했대요. 이제 그분한테 뭘 전달하냐면 어머니의 만둣국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하고 한국에서 방송을 찾아왔다고 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정준하 씨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걸 진행하는데 이제 딱 만둣국을 탁 끓여준 거예요. 어? 만둣국이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정준하 씨가 끓여준 것 같아요. 끓여준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상준 씨 딱 근데 한 모금 딱 먹어보더니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혀. 야, 그 맛을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준하 씨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끓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어머님이 끓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 있다 나와서 데뷔지. 데뷔지를 다 가져와서 이것도 꼭 드셔보시라고 딱 놓고 하는 말. 미꾸라지 같은 자식아. 그 얘기 꼭 하시라. 꼭 하라고 그랬다. 데뷔지를 딱 놓는데 이 아들의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년 만에 어머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30년이 지나도 어머니의 맛, 어머니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랑이 있었으면 한국에서는 어땠겠습니까? 한국에서. 그거 하나로 다 알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살았을 때 어땠겠어요? 같이 살았을 때 그런 사랑이 없었으면 이형 만리에서 어머님이 주던 그 음식 먹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아들아 보고 싶다. 널 위해서 만들었어. 거기에 그의 마음이 탁 깨지고 얘기 들으면 그거 보고 다 울었대. 저도 보면서 눈물이 글썽 거렸지만 꼭 참았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가 됐어요. 그 속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고 예배를 나왔으면 얼마나 나왔고 헌금을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문제는 그걸 왜 했느냐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예수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생각을 그저 조금이라도 반의 반이라도 했는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맛이 하나도 안 나.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눈물 흘리시는 그래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의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계시록 일곱 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가, 끝까지 충성하는가, 세상 교훈을 거부하는가, 음행을 거부하는가, 온전한 실천이 있는가, 인내하며 배반하지 않는가, 열심을 내는가. 근데 그게 뭘 보여주겠어요? 열심을 냈던 그 한 사람, 배반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또 온전한 실천하셨던 그 한 사람, 음행을 거부했던 그 한 사람, 세상의 교훈을 거부했던 그 한 사람, 끝까지 충성했던 그 한 사람, 처음 사랑을 유지했던 그 한 사람, 전부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에 그저 얻는 고명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해놓고 그 위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재료를 삶을 때부터 그 속에서 내가 이걸 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인내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교회 가는 건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기도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믿는 건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밥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찬양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이 시간 나와 있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아니고서 내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속에 우러나오는 깊은 맛이에요. 그 깊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은 일제시대를 이겨냈습니다. 그 깊은 맛은 공산시대를 이겨냈어요. 그 깊은 맛은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전후의 그 보릿고개의 그 고달픈 시간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맛은 지금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화려한 이 시대를 이겨내고 있어요. 그 깊은 맛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학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너무 향이 펼쳐나오는 거예요. 그 향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가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를 한다면 맡겨졌어요. 교회의 무엇이라면 그건 맡겨진 것입니다. 좋든 싫든 이제 그리스도를 닮느냐 안 닮느냐의 모습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충 할 건가요? 막할 건가요? 무성의하게 할 건가요? 맡았는데 그 비밀을 맡았는데 그 맛을 알게 됐는데 그를 또 그냥 내가 바빠서 또 내가 신경을 못 써서 또 그냥 하고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갈 거고 내가 교회를 맡은 자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충성.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뭐 교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뭐 그것도 이제 때가 되면 다 하게 될 거 중요한 일 지금은 뭐 여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겠다. 아주 바닥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상관이 없이 내가 한 사람의 성도라고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나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뭐라고 하나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나요? 범죄자가 되어서 종교를 묻고 직업을 묻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근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비밀에 가까이 나왔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쓰고 상관없고 성의가 없다면 그럼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은혜를 맛보고 은혜의 비춤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늘의 그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것도 안 한 사람보다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한 자가 되는 걸 왜 알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 사람의 성도로 교회 생활이 거듭될수록 또 예배를 한 번 더 드릴수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판단받는다는 것을 아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 사람으로 온전히 서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때 처음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내가 그때 실천하는 것, 내가 그때 세상의 교훈을 거부하는 것, 내가 그때 음행을 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더욱 형성되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너무너무나 사소한 시간 속에서, 그것은 너무너무나 간단한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줄 아오니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